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제 오늘 다섯 번째로 이제 속건제에 대한 것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오늘 우드리되 예배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 다섯 개의 제사가, 다섯 종류의 제사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동시에 그 속죄, 이 제사에 들어가는 그 제물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의 제사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제사에 대한 것을 또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제사는 몇 번이나 드려야 되는 걸까요? 뭐 우리가 제사는 이렇게 막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제사는 몇 번이나 드려야 될까요?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까? 또 개인은 그렇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이 많은 제사 중에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 이제 그 레위기의 이 제사를 이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대표에서 드리는 제사, 이제 국가적인 어떠한 공동체적인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제사. 이게 크게 공동체, 그 다음에 좁게는 나를 위한, 개인을 위한 제사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가적인 제사, 공동체를 위한 그 제사는 24시간 불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기본적으로 이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매일 하는 것이 뭐였냐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온전히 태우는 이러한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일 안식일에,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에, 또 초할, 매달 초하루에,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국가적인 절기가 있잖아요.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러한 그 절기 때마다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가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있으니까 번제가 있으니까 항상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이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깊게 묵상하겠지만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제사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그래서 그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에 1년치의 그 죄를 씻어내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것이 1년 360일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또 특별한 절기에는 더해서 이렇게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드리는 제사는 1년에 몇 번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1년에 세 번은 성전에 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성전에 가서 드리는 제사는 개인마다 가족적으로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이제 드려야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또 이웃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실수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한 것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또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병이 나았을 때에, 또 어떠한 일로 피를 보아서 부정해졌다가 이제 정결해졌을 때에,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고 서운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그 삶은 제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배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 구약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구약의 삶이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났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속건제는 일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손해를 끼치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도 있고 타인에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반드시 속건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고 또 사람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갚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배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배상한다. 속죄제가 어떠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러한 정결과 연결되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또 두 번째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었을 때에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를 일종의 빚으로 보고 계산해가지고 갚아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의미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정확하게 계산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 이 죄를 히브리어로 마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죄는 뭐냐?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한 거예요. 배신한 것, 침해했다는 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냐? 죄란 뭐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지 못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냥 죄는 죄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에 그 죄가 기냐 아니냐의 기준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느냐, 신실하게 살지 못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배신했느냐, 이 배신한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 이러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 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십일조, 헌물 드려야 되는 것을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계산을 잘 알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십일조라든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빼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재물 가운데에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이제 뭐 음식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다가 보니까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음식을, 고기를 실수로 일반인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여러 가지 그 생활 가운데에 이제 손해를 끼치게 한 것들, 여러 가지 경제 활동 가운데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속건제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을 향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웃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긴 것을 떼어먹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맡아주라고 했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또 언제 맡겼냐는 식으로 이게 딱 떼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끼치고 어려움이 오면은 다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속건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봤어요. 저 사람이 주운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안 주웠다. 이거 내가 원래 있던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 맹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맹세를 통해서 이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다 깨닫잖아요. 이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아마 요즘도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딱 어떠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려요? 이웃에게 떼먹은 거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모르고 먹은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갚아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막 두렵잖아요. 그때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건제를 할 때에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철저하게 배상하는 겁니다. 배상은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확실한 그 가치의 플러스 20%. 그래서 120%를 갚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냥 실수했어요. 잘 모르고 그랬어요. 하고 그냥 그렇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손에 끼친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자에게 또 하나님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재라든지 화목재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뭐 숙제제도 그렇고 좀 재물에 좀 다양성이 있어요. 뭐 번제는 확실하겠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이나 그렇지 나머지 다들 어떻게 보면은 재물의 이 가치가 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히 이 속건제는 어떠냐? 흠없는 수장이에요. 딱 가치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끼친 그 값어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흠없는 수장으로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 흠없는 수장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도 120%도 이 숫양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이제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수장의 피를 제단에 뿌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용서함을 받는, 속죄함을 받는 그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속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속건제에는 이제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철저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 120% 갚아주는 것, 단일한 재물, 온전한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속건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뭡니까?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동시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글을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딱 그 글을 읽었을 때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최고지.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말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한 표현이 제일 좋잖아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소홀해해? 나한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당신 하나님을 질투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면을 싹 살펴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야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동시에 나를 향한 사랑은 이제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균형이 지혜롭게 우리 안에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막 치우치면서, 좀 표현이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근데 치우친다는 것은 먼저 구한다지만 내 생각, 내 욕심, 내 신념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해서 내 욕심, 내 뜻을 관전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실 수 있겠지만 때로는 저도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제 아내에게도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 이 목사가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당신이 더 참아야지라는 말을 제가 솔직히 종종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 보면 때로는, 그렇죠?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에이 뭐 그냥 하기 싫으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를 핑계할 때도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약간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코 소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더 부지런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알아서 잘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잘 사랑을 해요. 특별히 한번 아파보신 분들은 더 철저합니다. 아, 내가 이거 잘해야 된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내면 안에서 이제, 균형이 있는데, 정말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6절을, 6장 2절을 보면, 레위기 6장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랬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범죄했어요. 근데 그 범죄가 뭐냐면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그러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그 다음에 이웃의 물건을 좀 속여서 빼앗는 거, 탈취하는 거, 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한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뺏었는데, 이웃의 것을 탈취했는데, 이웃을 속여가지고 어쨌든간 빼앗았는데 그게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고 이웃을 향해서 범죄한 것인데 성경은 율법은 이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궁극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거를 좀 가져와도 되지. 그러니까 또이또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믿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일상의 삶, 예배, 어떤 도덕, 윤리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 속건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도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동시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죄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통해서 상처 입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 가해자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가해자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통 만약에 이게 이제 근데 이 속건제는 약간 자발적인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몇 배를 갚아야 되냐면 네 배, 다섯 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몇 프로예요? 5분의 1, 20%예요. 이건 뭐냐면 걸리기 전에, 걸려서 억지로 네 배, 다섯 배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성이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내 죄를 먼저 자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건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 5분의 1만 더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배, 5배가 큽니까? 20%가 큽니까? 4배, 5배가 크고 4배, 5배에 비하면은 20%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먼저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분명히 원금은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의 이자만 더 배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어떤 막 서로 고발하고 정죄해가지고, 여러분 막 고발하고 정죄하는 게 막 난무하면은 막 정의가 막 세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어떻습니까? 깨져요. 상처만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하고 징계하고 할 땐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징계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건강하게 서가려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사랑과 관심과 그 다음에 더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속건제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원한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원한을 복수하는 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그것을 딱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 내가 갚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원한만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면 나도 용서해 주고 용서받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가냐면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막 어떠한 그 원한이 쌓여가는 거예요. 막 분노가 쌓여가고 원한이 쌓여가면은 나중에는 결국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피스, 샬롬, 평화예요. 그 샬롬, 평화가 또 동시에 이루어지냐면은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 손해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이 속건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뭐 속죄의 제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속건 제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빚, 죄의 빚을 온전히 다 갚아주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예배 가운데에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피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또 동시에 우리가 부지불식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또 이웃들에게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자체가 우리가 설교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예배 자체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서 한 순서 하나가 전체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그냥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가해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또 갚아주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줬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그게 찔려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상대방을 되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한마디로 상대방에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도 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갚아주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배로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헌물하고 헌금하고 그걸로 때웁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려면 용서를 구하려면 쪽팔려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핑계하기 얼마나 좋아요. 사람한테 가지 않아도 되고 사람한테 미안하다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 사람한테 줄 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갚아주고 다시 한번 정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용납하지 않을지라도 미안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미량이라는 영화. 그 전도연이 나와서 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을 향해서 정말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용서해줘야 된다, 용서해줘야 된다니까 그 마음속에 아 그렇지 내가 용서해줘야지 큰 마음을 묻고 큰 마음을 품고 딱 갔더니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나는 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결단하고 왔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내 마음이 어떠냐고 한마디도 얘기하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혼자 다 용서받고 완전히 그냥 행복한 평안한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연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제 영화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실수했다면 하나님께도 분명히 나의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삭개오 이야기 있죠.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있는 거 다 드립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면서 부자인 거로 따르지 못하잖아요. 근심하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딱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온전히 갚아주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대로 그 마음은 마음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어떻게 보면은 말로 때우기에 참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아니면 헌금하는 걸로 할까요? 상대방을 만나는 것보다 그 대상을 만나는 것보다 만나면 미안하잖아요. 쑥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나와서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뭐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에 그 이웃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는 뭐냐면 정말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그래서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 도덕적인 삶을 살겠다는 그 다짐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러잖아요. 일터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지 않게 하는 것.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것.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이웃의 권리도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자존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배려의 삶을 살고 이러한 석권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석권제 제사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365일 상번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고 매주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또 때로는 매월 한 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드려졌어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이러한 예배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그분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도 그러한 사랑,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실수해서, 누군가에게 말로 실수해서 잘못을 했다면 동시에 그것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갚아주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새벽 예배로 또 주일 한번 드리는 예배로 또 더해가지고 금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